문제의 55편의 시를 제가 잠깐 이렇게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전형적인 그 시편의 기도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할 때 숨지 마시고 굽히사 응답하시고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이제 시편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를 노하여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 그러한 경우에서 5절에 보면 내게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아마 이런 시는 이제 우리가 시편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한, 그리고 이런 탄원과 탄식, 즉 악인들의 그런 그 위협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의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시는 이제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의 기대를 합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식을 하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어딘가 날아가서 이 고통에서 떠나 편히 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날아오고 싶으냐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라. 근데 광야, 저도 뭐 광야를 직접 걸어보진 않았지만, 광야는 쉴 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죠? 거기는 뭐 사막과 광야는 다르다 가죠. 아주 척박한 그런 뭐 거의 풀이 조금 나 있고 그냥 아주 팍팍한 길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멀리 날아가 쉬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냥 사람들 다 떠나보고 싶다. 원수들에게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난 좋겠다. 막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실제는 그런 거죠. 그래서 피난처로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마치 폭풍과 광풍이 내게 몰아치듯이 지금 이런 위험이 있다. 폭풍과 광풍, 그제 이제 부산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저도 이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제가 한 8시 남짓하면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때 딱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집으로 가는데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보면, 이야, 참, 굉장하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무슨, 허리케인이 닥친 거 보면, 그거 진짜, 미국에는 참, 새 발의 피다. 그런 느낌이 들죠. 엄청난 그, 비바람. 그러니까 이 시인이 폭풍과 광풍, 이건 그들이 겪었던 그, 거대한 바람, 그리고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그런 것들을 아마 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끔찍한 말처럼 보이지만, 봅시다. 내가 성내에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제가 성경을 한 번씩 읽다가 여기 오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린다. 이 기도치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마 우리가 오는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기도의 그 내용이 굉장합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혀를 가지고 이 거짓을 말하고 굉장히 뭐 이러저런 그 험담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폭력,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싸움이 그들을 통해서 이시 안에, 성 안에 계속해서 있으니까, 주님,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근데 이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를 제가 이제 성경 번역을 보니까, 우리 성경처럼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성경이 이렇게 과감하게 번역했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을 하실 때, 이, 우리, 번역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번역할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좀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은 이제 이 혀라는 말을 보면, 보통 이 혀가 이 성 안에 강포와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은 이제 대부분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 혀가 혀를 좀 혼잡하도록 그 언어가 혼잡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자들이 소통을 하고 저끼리 자기들끼리 다 이런 걸 잘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좀 혼란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부분의 성경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볼 때도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는 번역은 좀 조금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이 번역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분은 마음속에 이런 그 혀가 그가 겪었든지 혹은 공동체의 일이든지 혹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몰아넣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절에 그렇게 옮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세 번역 같은 성경은 그들의 말끔이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되게 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나니 성중에는 재단과 죄악과 재단이 끈이 있으며 그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악한 자들이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중의 죄악과 악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악독이 있고 그 다음에 속임수와 압박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시면 아 여기 특별한 것이 뭡니까? 성벽, 성중, 성 안에 그 거리 해서 공적인 공공의 어떤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이 악한 자들의 이런 행동이 바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수많은 범죄와 불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고 할 때 이제 우리 개인에게 닥친 어떤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는 참 실감을 잘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일 수 있지만 이 공적인 그 공공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낯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우리의 기도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을 좀 더 넓혀가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불의한 자들이 성벽과 성중과 거리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그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징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강렬한 말, 이건 특별히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내 생활 반경이 좁고 내가 가정 혹은 또 뭐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뭐 큰 뭐 장관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활의 영역을 넓혀서 이런 성벽 성중, 거리, 이런 일에 대해서, 그게 이르다보는 불의와 불법과 불행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제 이런 가운데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아까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언어의 혼잡 문제도 아마 이분이 바벨탑을 연상하면, 그런 바벨탑의 그 언어의 소통, 불의한 자들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뭡니까? 책망한 자, 즉 내게 대해서 대항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원수가 아니다. 원수라면 참았을 것이다. 또 내 대해서 높이는 자가 내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숨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 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친구, 동료, 신우다. 그들은 14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다녔다 하는 것은 아마 예외도 같이 드린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계속해서 있는 얘기는 18절까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이하에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특히 19절에 보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회개하고 바뀌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의한 자들은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그리고 말은 너무나 번지리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21절에 말합니다. 아마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은 특별히 언어를 통해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22절의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 영원히 유동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주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어떤 시든지 그 시의 어떤 주제가 있고, 또 주제를, 설교자는 주제를 발견하고 그 주제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55편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제목을 잡을까? 제가 제일 처음 잡았던 제목이 뭐냐면,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멋있지 않습니까? 참, 막, 딱 별을 듣기만 드려도, 아, 참 멋있는 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가 이런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아, 제가 본 어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에 보니까 그 사람도 이런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참, 맞네. 근데 제가 이걸 잡으면서 좀 찜찜해요. 아, 과연 이걸까? 그러다가 또 다른 책을 보니까 어떤 책은 제목을 비둘기처럼 날개를, 이렇게 제목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제목은 너무 좀 시편, 아무 시편이라 해도 막 이런 제목을 할 것 같아서 좀 별로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시편 강의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친구의 배신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아, 그렇지. 이 제목이 제일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 그렇게 한 책들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55편의 제목을 친구의 배신 앞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야말로 시편 55편의 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제목이라 그렇게 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시편 55편의 주제고, 시편에 여러 시편이 있지만 오늘 55편은 특별히 친구의 배신이란 이 문제, 이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우리가 관심할 본문은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나왔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게 지금 책망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원수, 그리고 나를 늘 미워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이 내게 이렇게 했다면 내가 참았을 것인데, 혹은 그들이 했다면 내가 그냥 피해서 숨었을 텐데, 문제는 누굽니까? 13절입니다. 뭐라고요? 곧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더라.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슬픔은 바로 13절과 14절에 있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의 친구가 바로 나를 지금 배신하고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하니까 또 참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자꾸만 의미가 바뀌죠. 이 박근혜 이제 이 최순실 그 국정에 배신이라는 말이 그냥 아무나 막 써버리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건지 하여튼 그런 헷갈리는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배신이란 말, 여러분 배신이란 말은 우리가 안 들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신을 그의 동료인 사람이 그를 배신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라. 이 세 가지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다르게 썼을까 것인데 아마 이것은 물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 말을 우리가 뭐랄까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어쨌든 친구인데 제일 첫 부분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동료라고 했는데 나의 동료나 친구냐 동료라 한 말과 친구가 무슨 다를까 아실 건데 보통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친구 이 동료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 우리가 보통 친구에서 제 사람은 뭐 내 생각과 내 뭐 그 모든 것이 같다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친한 친구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동료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보통 equal해서 똑같다는 말이죠. 나와 똑같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그 모습과 거의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친한 친구였다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는 우리가 말하는데 방금 친구고 가까운 친우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늘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구분할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자기의 삶에서 가치관도 공유하고 목적도 비슷하고 뜻도 같이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같이 어떤 문제를 갖고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같이 실천해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죠. 이게 지금 12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1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엄청난 어떤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 있는 거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그렇죠?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반역도다. 즉, 무리지어 하나님 집 안에서 예배하고 즐겁게 놀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 조금 더 가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비슷한 말인데, 조금 더 뒤에 설명합니다. 그는 이제 그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게 지금 그에 대한 친구를 배반한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쳤다.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와 이렇게 평화를 맺어 함께 늘 같이 있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를 때렸다. 이 말은 공격하고 아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언약이란 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마 맺었다는 것은 친구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깊은 우정의 관계를 아마 맺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 물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꼽을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데 병도 될 수 있고 큰 사울, 이제 재산이나 아이들의 또 부모님들의 어떤 슬픔 이런 것도 있고, 그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먼저 또 떠나는 것도 참 슬픔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좀 통이 큰 사람은 뭐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한 거. 뭐 하여튼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어떤 슬픔의 얘기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친구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 이것이 아마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겪진 않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라고 할 때 이건 물론 같이 만나서 같이 지내던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그 혼신을 기울여서 사랑했던 뭐 제자일 수도 있고, 또 교인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성도들끼리일 수도 있고, 뭐 자녀와 부모의 관계일 수도 있고, 형제들끼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그 사랑하며 함께했던 그런 친구의 배신, 그건 아마 그 사람들에게 평생 남을 수 있는 그런 아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5편 11절을 보고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 외롭게 한다. 그런데 그러면 보십시오. 35편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고통하는데, 그러면 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는 누구냐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며 슬퍼하기를 그들의 어머니를 곡함같이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새로 모임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찍기를 마지 않는다. 이 시편의 시인의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고통, 그 사람이 울고 슬퍼할 때 마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같이 슬퍼해주고 나도 같이 아파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슬퍼하니까 그들이 내를 실문하고 내게 따지고 들고 내게 대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제 이게 이 시인이 겪은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니라.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서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인지 이런 고통 속에 있으니까 모두 다 떠나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쇠잔해진 이런 상태죠. 여러분, 이건 이런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진 배신감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시편 41편 7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회하여 꾀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인이 겪었던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제 겪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기 전에 시편 68편 한번 제가 알게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알게 드립니다. 68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서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었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신나이다. 여기에서는 이 시인은 내 사랑하는 자와 친구가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조롱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 표현 속에는 내가 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그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55편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다. 이런 아픔과 배신감과 고통 속에 있기보다는 그냥 광야가 차라리 나으래야. 이런 자들에게 떠나서 외롭게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머물고 싶다는 것이 이 시인의 가슴입니다. 아마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인과 우리가 겪는 이 일,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시편 55편인 것입니다. 친구의 배신 앞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성경은 굉장히 많죠. 예레미야나 미가서나 욥기 같은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제비를 뽑아 친구를 팔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신, 이 성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한다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 즉 그들로부터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과 그 권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네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커가면서 그것을 결코 부담스럽고 무겁고 짐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특별히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표란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아픔 가운데 아주 더 큰 아픔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친구의 배신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 우리가 많이 의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배신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기도해서 뽑은 열두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한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49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입맞추러 옵니다. 서로 짜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 친구여란 말을 오늘 제가 읽으니까 새삼스럽게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옛날엔 친구여란 말은 그냥 하신 말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친구여란 말 속에는 예수님이 그 시인의 이 말이 마음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또 누구한테 배신을 당합니까?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죠.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네가 하는 말이 알지 못하겠다 하고 닭이 곧 울더라. 그렇게 세 번째 오는데 그때 61절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안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을 하니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저기서 신문당하겠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누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견디하고 아마 예수님은 그 배신하는 베드로를 그 친구를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오늘 여기 이 본문은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에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22절이 있을까?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을 겪는 우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배신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그를 붙이시고 배신당한 너를 붙이시고 너를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인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그런 짐을 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그 멍에와 그 짐을 쥐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오늘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슬픔인 이 사랑한 이의 배신 앞에서 그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 세상에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여기 이 세상에서 계실 때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겪으시지만 특별히 친구의 배신이란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며 그것을 통해 이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짐을 지고 주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그런 아름다운 삶 그리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